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다. 주신 것이 당연해서 하나님을 잊는 실수를 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언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일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깊어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린
주께서 주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증언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주께서 주신
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곧 이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었으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찾으시는 자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고 부활을 통해 엄청난 부를 보장받았습니다. 엄청난 이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탐욕이 부추기는 육신의 정욕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시기로 오염된 안목의 정욕은 오직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 감사의 눈물로 씻겨 내려가게 하옵소서. 교만을 뿌리삼은 이생의 자랑은 보혈이 뿌리인 십자가 자랑으로 바뀌길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을 잇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이어 전하고 복음을 이어 전하는 복 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로 인한 진정한 연합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연합의 시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콜 하기는 좀 어려웠던 모양이지. 수고하셨어요. 우리 제임스한테 한 번 더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서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의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에 그들이 요단강 서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오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때 많은 인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동일한 잘못을,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 다 경험했거만 다시 또 우상에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요? 일껏 구원받고도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고 다시 또 죄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복되는 잘못을 거울 삼아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런 죄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이 참 똑똑한 것 같아도 굉장히 그 기본적인 것을 착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은 존재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고 또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보이는 것들보다도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다는 것, 아니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보이는 것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둘 다 고아예요. 고아. 부모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의 부모는 둘 다 안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그 네 분의 부모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란 말이죠. 또 우리 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도 그들은 존재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묶여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가치를 모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왜 죄인이냐면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보이는 것들을 최대한 소유하고 보이는 것들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 여기고 그래서 그는 보이는 것들에 일평생 묶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껏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거머쥐고 자기가 획득하고 자기가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걸 자기의 자원에 전부로 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뭐 이렇게 더 조금 더 깊은 표현으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기 내재적 자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내재적 자원이 고갈되는 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늘 남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거나 가지고 있는 것에 불안해하거나 더 갖지 못해서 안달하거나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 말뜻을 잘 모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 인정의 바탕 위에서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 그분이야말로 크고 무한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경외, 그분을 경외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 들어와서 계속 어리석은 사이클을 반복하느냐 하면은 과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불을 이렇게 획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광야 시대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더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나?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갈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보니까 자기들처럼 농경 민족이 아니고 유목 민족이 아니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됐거나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거고 다산이고 또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렇게 사는 게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건데 그들이 사는 걸 보니까 계속 뭐 다른 신들에게 가서 구한단 말이에요. 그 신들한테 가서 구하는 게 너무 쾌락적이에요. 그 신전에 가면은 여사제도 있고 뭐 그래서 그냥 육체적인 쾌락도 누릴 수가 있고 또 그러고는 뭐 원하던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영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훨씬 섬기가 수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핏하면은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고스란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안 가지면 이렇게 막 조바심을 내요. 많은 사람들이 가본 곳에 안 가면은 조바심을 내요. 나는 언제 가보나? 나는 저런 걸 언제 입어보나? 나는 저런 걸 언제 먹어보나? 그거 안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걸 먹어봐요. 제가 이거 참 이런 얘기하면 뭐 여러분들이 용서할 줄 믿습니다만은 제가 젊은 시절에 이제 술 담배를 한참 열심히 할 때 일본 출장을 갔는데 마일드 세븐이라는 담배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어느 날 출장할 때 마일드 세븐 셀렉트가 나왔어. 하나 위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얼른 그게 나왔으니까 사서 피워오는데, 제가 이제 같이 취재하던 일본 친구한테, 야, 이거 한번 피워봐라. 이게 맛이 좀 났네? 그랬더니, 안 피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 소득 수준 이상의 소비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나와도 내가 이런 소득 소비 수준이다 그러면 그걸 지킨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못 살아도 세력에 뭐가 나오면 해봐야 돼. 참 희한하죠.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진취적이고 그게 모범적이고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계속 불만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항에 그 뭐 비즈니스 클래스 새로 그 들어가는 길을 만들었다가 다 없애지 않았어요? 뭔데 저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나? 어느 나라 항공사를 가더라도 그런 건, 그런 이 구별에 대해서 별 불만이 없는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못 견뎌. 그런 꼴을 못 봐. 그래서 우리나라의 혁명적 기지를 얘기하는 가장 쉬운 표현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식을 그 땅에 살아내도록 들여보냈더니 하나님의 방식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삶의 방식을 따라가다가 하나님한테도 징계받고 가나안 사람들한테도 수모를 겪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그게 반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을 지난주에 봤지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또 이게 사사 같은 것에 만족도 못해. 그런 왕이 되는 게 꿈이야. 아, 기도원 아버지 별명이 이게 저 여룻바알인데 바알과 싸우는 사람인데 이 기도원이 아들은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더니 어려서부터 왕이 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됐어.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왕이 됐어. 그러나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됐어요? 더 처참한 참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을 엘브릿 신전에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 죽여요. 자기 정치적 기반이에요. 또 뭐 그 옆에 마을에 가가지고 또 망두에 불을 지르려다가 그래도 뭐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가지고 머리가 깨져 죽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사사라고 하는 제도는 아예 사라질 뻔했어요. 아비멜렉이 재건되고 나서 다시 사사가 돌아왔는데 이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 두 사람은 소사사라고 이름을 붙여요. 예. 그래서 단 두 줄, 단 석 줄밖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소사사는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 뭐 전에 뭐 에훗도 있고 그 전에는 또 저기 저 뭐 누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여섯 명씩 갈라가지고 이 사람은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하는데 사람의 인물이 크고 작았는지는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에 가진 영향력이나 이스라엘 전체에 끼친 신앙적 공헌도나 이런 것들에 비춰서 대사사와 소사사로 갈라놨어요. 오늘 근데 이 두 소사사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오늘 소리를 종합해보면 자기들은 잘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선 돌라 얘기를, 돌라는 이름도 또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지었는지 작은 벌레가 돌라예요. 작은 벌레야. 아니, 아들 이름을 부를 때 벌레야. 그게 부르기가 좋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에 관한 정보는 딱 세 가지예요. 그사가 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끝에 이스라엘을 건져낸 공이 있으니까 뭐 사사로가 됐겠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살았다. 사사 23년 했다. 요 세 가지가 전부예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정보 전체예요. 따라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은 굉장히 침체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비록 아비멜렉은 제거가 되었지만 그가 남긴 깊은 상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동족들을 전부 그렇게 1,000명씩 불에 태워 죽입니까? 그런저런 일로 해서 아마 지도층에 대한 아주 그냥 극심한 혐오감이나 무관심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누가 사사가 되든 우리 제 관심이 없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정보 가운데서는 중요한 사사의 기본 조건이 빠졌어요.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에게 불렀다는 사인을 줘요. 그래서 그 사인의 결과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불렀다는 얘기도 없고 세웠다는 얘기도 없고 그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증언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아무 설명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어쨌든 단 두 줄로 이 돌라의 생애를 정리해 놓고 있어요. 그 뒤를 이은 야일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좀 뭐 벌레보다 나. 그래서 뭐 빛을 비추다 깨우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22년간 또 다스리는데 아니 어이없게도 아들 30명 낳은 게 전부야. 뭔 아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 근데 그 아들들을 낳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아들들이 전부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대. 다 뭐 저 고급 외제차를 탄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귀족적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성읍을 하나씩 다 차지하고 살았어요. 길르앗에 있는 30개 성읍이 다 아들들 거야. 그 아버지 이름이 야일이니까 다 그런 야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 이름이 하봇, 뭐, 야일 하봇이에요. 야일의 촌락, 야일의 성읍, 야일 특별광역시, 뭐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지. 아니, 사사하라고 세워놨더니 아들 30 낳아가지고 아들 30 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면 그게 사사의 일이냔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사사 세웠겠어요? 예, 자기 집안 하나 일으키라고 사사를 세웠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껏 30명 아들 낳아서 30 성읍을 아들들에게 주고 예, 그리고 죽었대. 22년간에 막 다스리다가. 그러니 사사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로 세워졌다면 예, 그리고 그에게는 특별히 22년 돌라에게는 23년, 합쳐 45년간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비교적 평화가 유지되었다면 아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끈끈한 관계 속에서 생존해온 민족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합니까? 200만이 넘는 무장 안 된 백성들이 어떻게 탈출합니까? 무슨 재주로 홍해를 건너요? 200만이 광야에서 40년간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200만이 목을 축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걸 경험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요단강을 건넙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갖지 않았지만 자기들 손에는 없지만 자기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자원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이때까지 훈련받은 것은 보이는 것을 자원의 전부로 삼지 않고 내가 가진 것만을 내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무한한 관계 자본을 근거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관계 자본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본, 내 내재적 자원보다 더 큰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 이 말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 수중에 없고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무한하신 그분께 있는 무한한 자원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마땅히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것을 쟁취하거나 남을 못살게 하거나 남을 압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전부로 살아가면 남에게 손에서 뺏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착취하고 남을 학대하고 남을 억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게 주고 많이 빼내는 게 월급 아닙니까? 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다 원가 개념이니 무슨 뭐 가성비 개념이니 기브앤테이크니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더 얻을 수 없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게 많고 얻는 게 적다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손해보면 손절하는 거 어렵지 않죠? 배신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 모양 아니에요? 왜? 보이는 게 전부니까.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간한테 그렇게 착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인간한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저 인간의 것을 내가 뺏어서 내가 더 부여해지겠다, 내가 더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휴가 가야 여름 휴가 가야 쉴만한 물가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영혼의 참된 안식은 그분 안에서 누린다는 것을 알지 어디 가야 눈에 보이는 좋은 데 가야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휴가 갔다 오면 그냥 파혼 직전으로 돌아와. 너무 다르니까 말이에요. 너무 다르니까.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한 서너 시간 같이 있는데 뭐 휴가만 가면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둘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둘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걸 알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채워진다는 걸 경험하면 인간한테 우리는 더 기대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내가 뭘 얻기보다는 뭘 베풀 게 없나?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는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서 배우는 영어 중에 듣는 영어 중에 뭐가 제일 익숙한지 알았습니까? 요새는 뭐 그런 얘기 잘 안 들리지만 May I help you? 뭔데 처음 보는데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지 깜짝깜짝 놀랐어요. 뭔데 저 사람이? 5월 달에 도와줘? 아니 그분들이 진짜 신앙심이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댈러스가 어디 갔으면 식당에 갔는데 그 저기 저 뭐 맥도날드인가 갔는데 아버지 머리 하얀 아버지가 딸을 놓고 손자들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신앙이 바탕이 된 사회는 여러분 다르단 말이에요. 뭐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망가지는 중 아니에요 저기도.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를 하나 세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고난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더니 그래가지고 그 온갖 신상들을, 우상들을 섬겼더니 그 꼴이 어떻게 됐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거 자꾸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야, 제가 그 파리에 뭐 삼관왕 하신 분이 있더만 뭐 바게트 8등, 플랑 1등, 뭐 크루아상 3등 했던데 한국인인데 서른 살에 목사 그만두고 갔더라고요. 목사는 내 이게 아니라고. 그분이 20년 파리에 있으면서 루브르 박물관 한 번도 안 갔대요. 말이 됩니까? 되죠. 자기 하는 일이 좋으니까, 자기 하는 일에 올인했으니까. 예? 제가 아는 예술가 한 분은 40년간 휴가 간 적 없대. 어떻게 휴가 가고 자기 예술 세계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 하는 거 그게 꼭 뭐 좋아 보이고 그걸 하다가 여러분 이게 꼭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덫에 걸린단 말이에요. 남이 어딜 가건 말건, 남이 뭐가 좋다고 하건 말건, 남이 뭐 좋다고 먹건 말건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거 몸에 좋다고 주는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당신 몸에는 안 좋은 게 많아요.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좋은 걸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걸 안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선하지가 않으니까. 악한 일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뭘 하겠다고 자꾸 하다가 사고만 내지 뭘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남 괴롭히지 않고 다른 사람 거 빼앗지 않고 속여먹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여러분 그러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니까 뭐 이 야일이 이게 보통 일을 낸 게 아니에요. 딱 석줄이지만은 큰 일을 저지르고 간 거예요. 사사가 되더니 뭐 아들 줄줄이 나와가지고 아들 서른 낳으려면 여자는 몇 명의 아내를 얻었겠어요. 그래놓고는 아들들한테 성 하나씩 다 턱턱 다 이렇게 쥐어주고 말이죠. 아주 그냥 마을 전체를 갖다가 그냥 하봇 야일 자기들 성을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자기는 잘 죽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이번에 악을 섬기는데 이번에는 모든 신들을 다 섬겨 바알, 아스다롯, 뭐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모든 신들을 다 섬기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야일이 잘 사는 걸 보십시오. 그는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됐지만은 권력이 없는 사람, 불을 채울 길이 없는 사람은 그때 그 시대는 뭐예요? 불을 쌓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상한테 찾아가서 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이게 일이 되나? 그래서 온갖 잡신들을 다 찾아간 것이죠, 뭐.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렸대. 블레셋과 암몬선에 팔아버렸대. 하도 애를 먹이고 하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여러분, 하도 자식이 속을 썩이면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감당이 안 되니까. 남편이 하도 아내를 자꾸 막 구박하고 말이지, 학대하고 폭력적이 되면 결국 신고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경찰 데려가라고. 그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극쪽에 있는 길라스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고 돼요. 쳤다. 이 쳤다라는 표현은 끔찍한 표현이에요. 산산조각 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갈기갈기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 표현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부유하고 나를 번영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우상을 쫓아갔더니 그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족, 우상의 본고장 사람들이 너 잘 걸려들었다. 너 이제 우리 밥이구나. 우리 덫에 걸렸구나. 그래서 질근질근 밟아, 짓밟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상이 던진 미끼를 무는 거랑 마찬가지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게 덫에 걸린 거랑 마찬가지죠. 덫이라는 게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오잖아요. 우리가 요새는 살아가다가 뭐 길에 가다가 덫에 걸리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많은 덫이 있습니까? 음란의 덫, 뭐 중독의 덫, 무슨 뭐 도박의 덫, 하다못해 뭐 스포츠 뭐 이런 거 취미의 덫 같은 거 있잖아요. 어제 젊은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가지고 젊은 여자한테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나? 아니 춤도 안 눌러 이거 하느라고. 그 뭐 중독에 빠진 거죠. 엘리베이터라는 게 내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남하고 같이 쓰는 공간이고. 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아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볼 때는 야 이거 뭐 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팔아버렸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와서 뭐 발기발기 다 찢어놓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을 읽게 됩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용서할 사람 하나가 없어서 못 찾은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천사하고 내고 하잖아요. 50명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다 10명이 없어 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은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 눈에 기준에 맞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왜 그러는데 왜 여기 이렇게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모습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영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기준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지도자를 기준 삼지 않습니까? 그가 아들 서른 낳아가지고 서른 성읍을 가지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누가 안 부럽겠어요? 그리고 그의 탐욕이 온 백성들에게 마치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거죠.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탐욕스러워지는 것이죠.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 욕심을 위하여 자기가 찾아가서 기웃거리다가 같이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없애라, 그걸 못 박아라, 십자가라는 게 그 자기 탐심을 못 박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이게 예수님만의 말씀입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다 뭡니까? 탐욕 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욕심 부려서 우상 찾아가지 말고, 욕심 부려서 안식일까지 그렇게 일하느라고 법석 떨지 말고, 욕심 부려가지고 부모하고 싸우지 말고, 욕심 부려서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다 여러분 자기를 절제해라, 자기를 부인해라는 뜻이에요. 자기 욕망을 부인해라, 자기 탐욕을 부인해라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탐욕스러우니까 다 이 남의 것을 탐하지, 가진 걸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이라는 게 뭐예요? 조금 더 정세란 말이에요. 조금 더 정세가 내한테 있으면 난 탐욕스럽구나, 그러면 나는 우상 숭배자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게 뭐 요새 돌에다가 절합니까? 나무 깎아놓고 절합니까? 그런 우상은 없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탐욕,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그 탐욕이 우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삼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아이돌을 우상으로 삼았거나.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처럼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때가 없어요. 자기 하는 일이, 자기가 누리는 취미가,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게 우상이 되는 사회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그게 심지어는 이 공동체보다도 내가 더 중요한 시대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다 각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가지고는 인생이 결론이 안 난다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우상이 나를 결국은 침몰시키고 만단 말이죠. 내가 우상을 붙들었는데 우상이 나를 그냥 아주 사슬을 목에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목에 아주 그냥 쇠사슬이 걸려서 끌려가는 거나 마찬가지 인생이 되는 것이죠. 내 자유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목에 큰 쇠사슬이 걸려가지고 그 욕망이 끌고 가는 대로, 탐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일생 그냥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목이 마른지 모르잖아요. 목이 말라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8절이에요. 19절 시작. 저기 28절이네. 시작.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너희들이 만든 우상 숫자가 너희들의 성읍 숫자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신,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만든 그 신들이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해주나 안 해주나 보아라. 죽도록 돈을 벌었다고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나를 구원합니까? 세계 석학이라는 뭐 세계 정상에 서면은 그 자리가, 그 명예가, 그 인기가 나를 구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모스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지금 배가 고픕니다, 허기가 졌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고 음료수가 없어서 지금 목이 마릅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허기요 기갈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관계 자본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 애쓰다가 나는 허기와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게 오늘날 이 시대가 곤고한 이유란 말이에요. 곤고란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곤고란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곤고는 여전히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가난이란 뭡니까? 내가 없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도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없어도 그냥 편하게 지내는 사람은 곤고하지 않아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뭐 그렇게 지나고. 여러분 그런 의자에 앉아있으면 불편한 거 내가 잘 압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걸어와가지고 오늘 낮에 2부 때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고 걸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해요. 예. 그러나 그 불편한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채우고 가면 여러분 더위도 싹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들만. 예. 우리는 뭐 편리함의 시대에 익숙했기 때문에 뭐 편리하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불편할 때, 일부러 불편함을 자초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영혼이 깨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 많이 요구하는 버릇에서 벗어나게 되고, 탐욕스러움은 그렇게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내가 불편한 상황에 나를 밀어넣을 때 이것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더 욕심내지 않습니다. 끝없이 담아야, 주어 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끝없이 담는 게 어디가 끝인데, 어디를 가야 끝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다 사람들이 그냥 지치고 그냥 목마른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더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 때라도 그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더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는군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군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 그러면 저 대골집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도, 예, 여호와의 장막에 하루 사는 걸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뭐 불편한 집에 가서 뭐 천년 만년 사느니 나는 하나님의 전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이 삶을 택하겠습니다. 그게 무한한 자원에 접속되었을 때, 무한한 관계 자본이 내 안에 자리 잡았을 때 일어나는,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을 바꾼단 말이에요. 믿는데 안 바뀌었다? 안 믿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바뀝니다. 믿으면 바뀌어요. 제가 그전에 내 몸에 고기가 나쁘다, 밀가루 나쁘다는 걸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죽어도 먹었어요. 근데 진짜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저기 저 파리를 가가지고 크루아상도 하나 못 먹고, 바게트도 하나 못 먹고, 커피도 못 먹고, 치즈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집에서 싸간 멸치볶음, 오징어볶음, 진미채볶음, 김, 햇반. 그래가지고 10개, 15개를 먹어도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훨씬 제가 좋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행동이 바뀌었고, 행동이 바뀌니까 내 삶이 증거가 된 거란 말이에요. 나는 예전보다 지금 더욱 힘이 난단 말이에요. 고기 먹을 때보다. 그래서 가만 생각하니까 힘쓰는 놈들은 전부 채식동물이잖아요. 소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뭐 하마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육식을 해야 뭐 이게 건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자기 몸에 맞는 걸, 그 몸에 맞는 걸 그걸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으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 삶이 그 변화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데 안 변한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믿는데 안 변했다, 안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뭐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안 하겠대. 그때 이제 뭐 가서 중내 산에 곤관에 어쩌네 또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뭐 걸핏하면 부르짖는 건 잘해요.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압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우상들을 택했습니다. 이제 우상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근심이 생겼어요. 또 구해줘야 되나. 근데 하나님도 이제 엄청 이제 화가 많이 난 거죠,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구해달라고 찾아간 게 우상 아니냐? 너희들 도와달라고 찾아간 게 우상 아니었어? 그러면 그 우상한테 가서 부탁을 해봐. 내가 만든 우상이든 내가 찾은 우상이든 내가 데리고 들어온 우상이든 그 우상한테 가서 구해달라고 하라고. 왜 나한테 와서 구해달라고 하니? 제가 예수 안 믿을 때 제 아내하고 싸운 게 그거예요. 뭐 자꾸 교회 부탁을 나한테 해. 네 아버지한테 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왜 아버지 하면서 거기다 부탁을 안 하고 나한테 와냐? 오빠한테 왜 부탁하냐? 아버지한테 해야지. 뭐 오빠 하지만 피가 섞였냐? 뭐가 섞였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야 돼. 기도도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 부탁할 것도 없어요. 잘 부탁해도 잘 해주지도 않아요. 아버지라며. 그럼 아버지답게 아버지를 예우를 해드려야지.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아버지를 무시하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지. 아버지한테 돈 타가지고 다른 데 가서 쓰는데 아버지가 화가 안 나겠어요? 아버지한테 갔다가 재물 드려도 아버지가 뭐 막 좋을까 말까 한데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가지고 저 우상한테 재물 갖다 바치는데 어떤 아버지가 좋아해요? 그러면 그렇게 갖다 바쳤으면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해라. 당연히 그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다급해가지고 이제 막 이방 신상, 신상들을 대체하고 다시 이제 막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가져오고 하나님한테 이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게 오늘 보니까 암몬 자손이 또 이스라엘 자손 또 한테 또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온 건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죠. 기도했는데, 회개했는데, 왜 이렇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 안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좀 바르게 살자는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까? 그 안 좋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자원만을 우리가 한정적으로 삼고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당장 눈에 보이는 도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들을 빼앗아서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신뢰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갈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 어려워지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점점 궁핍해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교만을 짜내기 위해서, 우리의 그 옛 버릇을 짜내기 위해서 여전히 물질을 의지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것을 바꿔놓기 위해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옛 자아를 산산 깨뜨리기 위해서 조각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한테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결단하면 문제는 의외로 쉽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내가 다가가는 것이지. 하나님하고 밀당하는 게 뭔 이유예요? 여기로 와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기로 가려는데. 그래서 늘 어려움을 겪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참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서 18장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좋은 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악한 일 하지 말아라. 모든 죄악을 떠나라, 버리라.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우리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마음의 변화를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편 51편을 씁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죄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에 벗어나는지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만약에 믿는다면 다시는 죄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그러면 우리는 헛된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그분의 사랑의 높이를 우리가 알면, 조금이라도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저 좀 좋아 보이는 것들에 내 인생을 허비함으로써, 차선에 내 인생을 뺏김으로써 최선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최선의 적은 차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좋아 보여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못 잡는 것, 그게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오늘 이 소사사 둘라와 야일 두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바를 다 내려놓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셨고,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하다면 주님께서도 이런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아니, 그 회개가 정말 진실이라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하나님은 그런 용서의 태도를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보다도 지혜로운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원을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도 더 큰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분,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에게 우리가 그 능력을 의탁하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불어서 내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 작아져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게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관계 자본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줍지 않은 그런 실물 자본을 의지하지 않는 삶, 실물 자본을 늘리느라고 그걸 좀 관리하느라고 내 인생 전부를 허비하지 않는 삶,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삶, 그게 참된 지혜를 위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게으르라는 뜻도 아니고 결코 자기 노력을 폄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이민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을 믿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하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나 더하지 않나 봐라, 확인해봐라, 시험해봐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다, 그런 말은 없어요. 이기적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낙심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절망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비겁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무한한 분을 의지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그분을 믿지 않고 다만 믿는 채 하기 때문에, 그분 이름을 빌어서 망령되이 그 이름을 일컬으면서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 어줍지 않은 교회가 되고 만 것이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온전한 믿음이라면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한 주간 제가 그렇게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내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와가지고 나는 실수만 하다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분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자녀의 백성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는 삶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편은 우리 모두의 시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여서 우리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탐욕스럽게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저희들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날마다 주 안에서 무한한 자원에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도 없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없어도 애간장을 태우지 않게 하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삼았듯 우리를 친구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하고 너무 관계가 가까워지면 친구처럼 변하듯이 우리 하나님과도 점점 관계가 너무나 친밀해져서 아빠 하나님을 넘어서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아빠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감수하고도 우리를 아빠와 화해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그 사랑 깨인 바 되게 하시고 묶인 바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인도하심이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더라도 오히려 홀가분하게 이 세상 살기로 원하는 이 자리에 꼭 있으신 참된 그리스도인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